오늘 하늘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일에 힘쓰라 제자 삼는 사역,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4주간 이어질 메시지는 지난 11주간에 전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초로 한 부활의 진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흔들지 말고 견고한 가운데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기를 권면하면서 그 말씀을 맺었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한 개인의 영혼이 어디에서 그 영혼을 보내게 될지 무엇이 결정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따라서 그 개인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결정됩니다. 어디서 보내게 될지. 그러면 그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어떤 지위로 보내게 될지, 그것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주 예수를 영접한 신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로마서 8장을 거듭 읽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가운데 그 전에와 다르게 육신에 있는 자들, 이 표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다른 신학 서적도 참고해보고 주석책도 뒤적거려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노트도 비교해가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고 거듭난 로마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교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이들 가운데 그 일부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배경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불화하며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육신의 이 일, 육신에 속한 것 지속하면 너희들 손해다, 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물 한 그릇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이 하찮게 보이는 수고가 영혼 가운데서 합당하게 보상될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우리가 그룩한 결심을 했고요. 반면에 구원받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육신에 따라 행한 만큼 영광과 보상에 있어서 후회할 만한 그런 손실이 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가는 곳에 이분들도 다 같이 가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는, 어디인지는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어떤 지위로 보내게 될지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벌에 대한 진리를 함께 고민했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띌까?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영역에서 적용했더랬어요. 첫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로 섬기는 것. 두 번째, 소속 교회를 위해 섬김과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 연습하기.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관련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이며 이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을 들였을 때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떤 수고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드린 나의 크고 작은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4주간 이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영역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강론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열정과 헌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영혼,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거나 영혼이 구원받거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영혼 구원과 관련된, 전도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고요. 그 과거 경험이라는 게 전도에 누구나 다 기도 가운데 열심을 냈었지만 인간적인 접근과 교회 성장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원된 그런 부정적 기억 때문에 반대적인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든지 큰 전도 대회를 교회마다 다 엽니다.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두고요.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로서 경험한 것을 종합해보면은 너무도 많이 부작용을 산출할 만한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용지 있잖아요. 전도를 권유하는. 그게 보면 우리 교회 새 신자로 등록하시면 냄비와 드라이어를 드립니다. 이러한 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한 1등 전도인에게 경품으로 자동차라든지 그 여행 상품권을 걸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가운데 어찌 보면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선하게 의도된, 그러나 목적이나 방법을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은 가운데 한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한국 대학 캠퍼스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도 열정을 가진 학생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캠퍼스에 쉬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건넨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학생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준대요. 그게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랍니다. 물론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물을 흐려놓은 경향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전도가 아닌 교회 성장을 위한 인간적 그런 접근이 낳은 부작용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보상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대신에 경품을 약속하다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 전도와 양육과 제자 훈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 예수님의 대명령 또는 지상명령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의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 이거보다 그 높은 차원의 명령은 없다라는 의미로 지상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명령입니다. 주께서 강곡하게 부탁한 것이에요. 11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진리에 대해서 듣고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주 예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변형이 되지 않는 부패가 되지 않는 불멸의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확신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어떻게 결론 지었나요?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서는 작업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작업 그 주의 일이라는 게 힘쓰는 것 아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들 때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 주께서 부탁하신 일 주께서 명령하신 일 이것이 주의 일 1번이 아닐까요?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고 명령 중 가장 엄중한 명령인 이것의 내 삶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자신만 위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엄중한 명령 부탁 가운데 가장 간곡한 이 부탁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겠죠. 왜요? 이 명령권자가 누구신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이름 위에 군림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연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가운데 최고 권세이신 그분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 명령권자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여 나를 소개하라. 나를 영접하게 하라. 영접한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나의 사람 된 것을 선포하라. 나의 제자가 된 그들이 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의 제자를 만드는 재생산에 투입되게 하라. 이 과정 하나하나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고 있잖아요. 거룩한 보상, 영광스러운 종기로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드린 여러분의 작은 몸짓, 작은 기여, 그 마음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이 양육 과정에 자랍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기도로 그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뜨도록 충분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도록 권유하는 이 작은 것 누가 알까요? 이게 신문이 날까요? 그냥 영혼 가운데서는 기억되고 그 수고가 보상된다는 거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래 기여하는 어떤 행위도 영혼 가운데서 거룩한 보상으로 이어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 2절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은 성경을 문맥을 중시하면서 읽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2장 1절은 그냥 난데없이 독립적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에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장 15절과 18절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6절에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신실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긍휼을 주께서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처형되어서 이 땅을 떠납니다. 간절함이 비어 있는 서신이에요. 그때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허모게네와 부겔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 이름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1절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사도를 대리하여 세워진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허모게네와 부겔로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그를 지배하는 삶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힘든 와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너는 어떻게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결심이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를 붙들어서 그것이 너로 하여금 부르심을 지속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이 구절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암송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을 외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후서에서 성경 암송을 선택한다면 저는 2장 1, 2절을 선택하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전할 주 내용을 담고 있는 2절 전략적인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대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소개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고상하고 주님의 심각한 마음이 담겨있는 귀중한 명령인데 실제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어떤 식으로 제자 삼지?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사도 바울과 이 권면을 듣는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과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 이 네 그룹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영적 아들로서 키웠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받았을 때 디모데의 나이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35살 내지 37살 그 사이입니다. 여전히 디모데는 그 퍼스널리티 자체가 강한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할 것을 명령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야, 주님께서 주신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전략적인 것, 아마 그 전에도 나누었을 것인데 옥중에 있는 그가 당부처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사도 바울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위임하는가, 이거 공명심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영어로는 entrust, 부탁하라, 위임하라, 그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전 몇 년 전에 이야기 남북전쟁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작전처장으로 모셨던 분이라 그분이 책을 지어서 책방에서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맞나라고 확인하면서 들썩 샀어요. 그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군인 출신이고 장군 출신이니까 그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 미국 남북전쟁에 대한 것을 풀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사자를 가장 많이 낸 전쟁이고 그때로부터 1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국 정치 지형상 선거 때마다 미국 그 주들의 그 투표 움직임을 보면은 그 160년 전에 일어났던 남북전쟁 그 지형과 그 맥을 꼭 같이 합니다. 그분이 지은 책에 많은 군사 전략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전략은 정말 비효과적이고 어리석을 정도로 그냥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죽음에 몰아가는 어리석은 전략이 있는 반면에 어떤은 정말 탁월하고 감탄할 그런 내용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와 삼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전략, 주님의 지혜가 배어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제가 35년 전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뉴리토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스턴 트로트맨이 지은 그 책에서 발견한 이 구절. 저 사이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그 훈련 받고 이것을 확신하고 헌신했었지 다시 정신 차려서 사람을 일으키고 이게 업앤다운을 참 많이 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러나 35년 전에 저자 훈련을 받으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가지고 원맨 비전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영적인 네 개의 계대를 개혁에 심어놓고 적용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교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문화적인 것을 경험한 저에게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전략적인 탁월함을 다시 절실히 느낍니다. 내게 들은 바를 너희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그는 누구를 발굴해서 사도로부터 받은 말씀 사역을 위탁해야 되는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피스토이스, 안트로포이스, 믿을 만한 확실한. 디모데야, 이런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설교 부분을 저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그들을 어떻게 돕는가 여섯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충성된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Faithful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부겔로와 허모겐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오네시모로 같은 경우는 사도가 옥에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에 따라 마음이 변덕을 부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신실함, faithful 한 특징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요, 기꺼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곳에 자꾸 변명을 하면서 시간 약속을 어긴다든지 빼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available 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남을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 또 나누는 시간, 또 숙제 내주면 숙제해야 되는 그 시간. 그것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은요, 충성된 사람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중요한데 가르침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eachable이라고 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성장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 기꺼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침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거역하는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여서 가르침에 열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훈련하면 그가 다른 사람을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이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남서울 교회를 담임했던 홍정길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연세는 한 78세 정도 되셨고요. 인격적으로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한 번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60번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저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 그분이 제가 일하고 있는 체킹 카운터로 오셨어요. 그때 그분이 책을 읽고 있던 터라 저 줄에 서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지금 그 책 읽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초신자인 저를 격려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계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참 인격적인 주님 닮은 모습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 대학 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 사역의 열매라는 거죠. 김중곤 목사님이 충성된 홍정길이라는 사람을 만나 시간을 투자한 결과 한국 교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귀감을 남긴 제자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미국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끼친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150년, 160년, 170년 전에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두 번 정도는 들으는 보셨을 거예요. D.L. 무디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똑같이 19세기 미국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영향력이 당대에 그칩니다. 지금 그분이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집밖에 없어요. 그러나 D.L. 무디 목사님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자들 모두가 복음 전도자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제자 양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성경학교와 세계 복음 전도 기관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납니다. 주일에 힘쓰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두 가지만 놓고 이 두 분의 사역을 평가해 볼 때 저는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이 더 성경적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돕는가 원리적인,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 개인적인 적용하는 부분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제자로 어떻게 세우며 그들을 어떻게 돕는가. 첫 번째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것이며 같이 염려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사역 초기 사람들을 도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권면 이것이 바빴어요. 지식 전달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지금 진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완성시키고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개인적으로 그를 향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는지 그게 좀 약해들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약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같이 염려해주고 보살펴주고 그의 삶에 개입해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지하고 긍정해주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그가 주님이 그를 향해서 보신 잠재력과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교였어요. 뜻이 무엇이죠? 우리의 아들. 화통산만 먹은 것처럼 소리가 크고 다혈질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하나님 아들께서 그를 보셨을 때 지금 그 성격 자체는 불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언뜻언뜻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너무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뭐죠? 갈대요. 갈대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바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듬직한 초대교회 듬직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고 믿어주십시오. 지지하고 긍정해 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을 나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행동으로 가르치라. 자신의 삶에서 살고 있는 진리를 그것을 전수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었노라.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저녁에 세족식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요. 음식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는 어떤 고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스승님이 제자에게 말로만 전수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엌에 있는 그 주방 재료 앞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진리를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 네 번째는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자꾸 만나서 얼굴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장소와 분위기 바뀌어가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저 한국에서 지금 목사가 된 어느 형제 제자 삼는 사역할 때는 기독교 책방 자주 갔더랬어요.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 얼굴을 보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행동에 옮기도록 이끌어라. 행동에 옮기도록. 이 기도의 삶 예를 들어서 도전한다면 기도 갈 때까지 한 번에 도전해서 안 됩니다. 기도 진짜 할 때까지 위기 상황이 와서 문제가 생겨서 진짜 기도를 실행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 자리 잡을 때까지 말씀 암송 아주 뭐 그 처마에 낙수물이 톡톡 떨어지듯이 아, 이제 안 챙기겠구나 이제 나를 믿어서 잊어버렸겠지 할 때 암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챙기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동에 옮기도록 이끌어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것은 저와 여러분도 제자이고 또 변화를 거쳐왔겠지만 딱 보면서 아 이분은 고쳐야 되겠는데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고치실까? 이끌어 가실까? 영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저는 세 가지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 상대방이 수용할 수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진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십시오. 근데 평가는 중요해요. 영적 진보를 리뷰하고 보강하고 평가할 때 더 큰 진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평가가 들어가요. 좋은 방향으로. 평가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 부분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발표하죠.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이것도 평가예요. 저는 아직 이거를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젠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의 삶의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주 주례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그들을 어떻게 돕는가? 그 삶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진리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네 번째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행동에 옮기도록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행동이 옮기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시 전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에 힘쓰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대명령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그 일환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태로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돌아온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여기에 내 손이 가고 내 기도가 가고 내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가 변해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시간과 마음 열정에 대한 보상을 꼭 해주신다. 그것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을 바라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 쓰고 있는 것 주님께 중요하고 심각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것이 뭐 갖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 삶에 일이 안 풀릴 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소망을 두어보는 것이죠. 저는 그랬을 때 한번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열망하는 목표, 그 지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도달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열망하고 갖기를 원하고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지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그분의 언약에 자신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성께서 각인에게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잘 들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서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경험도 하게 하시고, 영혼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넉넉한 보상을 또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